열왕기상 8장은 구약성경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위대한 그러한 챕터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은혜스러운 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열왕기상 하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고지에 세우는 그러한 장이고, 이후로는 그냥 말 그대로 다운힐, 이제 언덕을 내려가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봉헌식을 했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열왕기하는 마무리가 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이 열왕기상 8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때에, 사실 이 본문 전체를 오늘 읽었어야 되는데 좀 깁니다. 66절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장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요새 그 오디오로 이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 성우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읽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유튜브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좀 여러분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특별히 이 열왕기상 8장을 반복해서 들으실 때 마치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 아 참 이 기도 자체가 되게 위대하다, 이 기도가 참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앞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한 이후에 솔로몬의 그 기사를 보면서 솔로몬의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요. 솔로몬은 분명히 부족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제일 그래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끔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되 참 놀랍게 쓰실 때가 있거든요. 솔로몬을 그렇게 쓰셨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열왕기상 8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전이 참 멋있었다든지 성전 자체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솔로몬이 이처럼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의 헌신으로, 또 우리도 이와 같이 헌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방향도 뭐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을 때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예고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됐지만 역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역사가를 통해서 여기에 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텐션을 끊임없이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 아 이런 이야기로 이게 지금 맥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게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성전이라는 것이 한 건물에 불과하고 성전에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영광의 구름이라는 것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인가 여전히 문제점을 역사가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건물에 임재했습니다. 여러분 8장 우리가 읽었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로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여호와의 이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등장을 하는 영광의 구름, 이 구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또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만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이 구름이 영광의 구름, 글로리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영광의 구름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분들은 창세기 2장부터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약학자도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는 않더라도 일단 제일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은 시내산이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임재입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유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임재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시고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재의 사인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그 산을 둘렀어요. 근데 그 구름이 얼마나 이 빽빽하게 들어찬 구름인가 하면 아주 thick cloud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꺼먼 구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리라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구름으로부터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요. 그 구름으로부터 불 같은 것이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 구름, 이 구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그걸 좀 약간 백업을 해보면 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하는 단계부터 구름이 등장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는데요. 그럼 홍해가 바로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갔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은 물로 막혀서 갈 수가 없는데 뒤에는 좀 전에 탈출은 했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의 마병들이 지금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꾼 거죠. 이 사람들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그들은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들은 잠잠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나 봐라. 아시다시피 그냥 밤새 바람이 불었어요.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럼 그 시간을 도대체 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을까? 거길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애굽의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름이 임합니다. 구름이. 그래서 이 아주 빽빽한 구름이 임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구름으로 인하여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근데 영광의 구름이 그런 상황에 봤을 때는 아 이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인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상징이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백업을 해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네, 생각이 팍 떠오르진 않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온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에요. 어둠이 임하는 재앙.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일식 현상으로 이해를 해요. 해가 이렇게 가려지는. 근데 일식 현상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해가 쨍쨍 비쳤어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상황 속에는 심판의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애굽을 덮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여기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구름기둥, 밤에는 불처럼 환하게 빛나는 이 불기둥,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 이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셨어요. 이 기둥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바로 성막에 머물렀습니다. 성막. 성막을 짓고 성막을 이 봉헌하는, 데디케이트하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 성전에 본 것과 똑같이 성막 안과 성막 주위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쌈으로써 제사장들이 섬기려고 하지만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이 무기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완전히 테이크오버를 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는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성소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성전에도. 여기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8장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습니다. 깜깜한 데 계시겠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저는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구약성경 찾아봐도 이 말 어디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께서 깜깜한 데 거하시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엔 그림자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깜깜하다 그랬냐? 그러니까 이게 뭐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다를 뿐이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레위기 16장 2절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겠다 그랬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인데요. 그 위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두르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으로. 그러니까 지성소는 사실상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그의 음성만 들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제 이후에 보면 이걸 약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가죠. 향. 그래서 향의 연기가 그 방을 가득 채움으로써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건 좀 인위적인 방법이고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신약성경으로 가면 영광의 구름이 어디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막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영광의 구름이 등장을 하는지. 제가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바로 변화산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어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때에 놀랍게도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셋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를 만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 유명한, 어떻게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섰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횡설수설합니다. 우리가 장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구름이 내려옵니다. 구름이. 그 자리를 구름이 확 덮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무슨 소리로 들렸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음성에 이런 말이 들렸어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 들었고 구약에는 엘리야를 통해 들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오직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음성이다. 이 영광의 보좌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러한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이제 나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다. 이처럼 굉장히 그 재밌는 연결고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죠.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엘리야도요 호렙산에서 만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날 때는 회오리바람이 지나가고 거대한 불이 확 지나가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분,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임재.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을 채우셨는데 그 성전은 온전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땅의 하나의 건물일 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영광이 임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 일을 감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이 문제가 아닐까?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을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집을 져놓고 거기 하나님이 임하십시오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독교의 메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장소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곳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가질 곳, 아직 죄가 있는 곳, 죄가 심지어는 관영한 곳에 은혜로 오시는 것. 여기에서 우린 뭔가 기대를 좀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성전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프루브하겠어요? 말씀을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불안한 요소를 여러분께 나눠볼게요. 왜 불안한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얘기입니다. 8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자, 언약궤가 무시무시하죠. 이거 잘못 만졌다가 막 죽기도 하고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막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언약궤 무시무시한데 이 언약궤의 이 이동을 위해서 많은 짐승들이 이제 제사에 희생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쭉 이게 이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다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말을 여기 이 저자가 하고 있어요. 역사가의 증거예요.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어요. 이걸 왜 구태여 얘기를 해야 됐을까? 여기서 왜 역사가는 이것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뭐 언약궤는 누가 열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거 봤다가는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 있는지 뭐 사실 뭐가 남아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이제 역사를 통해 아는 건 뭐냐면은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 돌비가 들어가 있는 거 맞고요.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증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뭐라고 확인했냐면은 이 법궤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심각하게도 그 궤 안에는 두 개는 분실되고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이처럼 불경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은요 요걸 아마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를 지었을 때 지성소 안에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지면서 거기에 옆에 이제 뭐 상 같은 것도 놓고 이랬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 법궤를 열고 거기에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옆에 상 위에 올려놓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옆에 상에다 올려놓고 그 궤 안에는 돌비만 집어넣어 놨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한 주석가의 글을 읽고 제가 이분의 상상은 너무 화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근거가. 예, 지성소가 얼마나 사이즈가 컸는지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재보면 여기 나오니까 알겠지만 그러나 심지어는 언약궤를 메었던 그 채가 있는데 폴이 있는데 그 폴의 길이가 길어서 이 채 끝이 예? 지성소에 이렇게 딱 있지 않고 그 컬튼에 이렇게 약간 삐져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이제 이런 좀 뭔지 몰라도 좀 딱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림까지도 역사가가 그려주고 있어요. 뭔가 지금 이슈가 있다. 도대체 왜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을까? 일종의 이걸 뭐 역사가의 양심선언이라 해야 되나요? 미화시키기보다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저의 답은 이거예요. 저의 답은 여러분이 만족할진 모르겠지만 저의 답은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의 안목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8장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열왕기하 끝까지 역사가는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처럼 결국은 버림받아 멸망당하는 처지로 갈 텐데 지금 이 성전에 모든 소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일 수 없겠구나.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우리에게 도래할 또 다른 그 무엇, 완벽한 것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Future expectation,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여러분 뭐 가끔 우리가 심지어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막 열광하고요. 아이 뭐 미국도 이제 대선해야 되는데 좀 불안한 일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뭔가 이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그건 아니죠.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뭐 뻔할 뻔짜일 때가 많아요. 성전을 졌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대해서도 정말 양심 있는 역사가는 여기에 우리 모든 소망이 완성됐다라고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완성시킬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새 시대의 새 언약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게 성경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 먹고 40년 살았습니다. 실제로 먹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우리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 모든 것에 중심이 그리스도세요. 존재적으로 또는 진리의 면에 있어서 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능가할 그 무엇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생명의 떡이고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받을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또 확인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떡이다.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뭡니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은 너무나 부족해요.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끊임없이 제사장은 죽어나가요. 그냥 잠시 섬길 뿐이에요. 아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짐승의 번제예요. 짐승의 제물이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짐승의 피가 그것을 온전히 치룰 수 있다는 것은 과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제사는 뭔가 완벽한 제사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제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그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죠. 그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완벽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드렸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제사를 우리가 수혜자로 받게 되는데 그 결과, 그 현장이 어딥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인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죽고 죽고 또 죽고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 아닌가요? 모세의 두 돌비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 도덕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도덕률이 새겨져 있지만 돌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돌비를 가지고는 사람이 변할 수는 없어요. 도덕률은 뭐가 죄인지를 보여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치 못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돌비는 오리지널 돌비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막 불이 나와서 새겨진 것처럼 아주 초자연적으로 새겨졌던 돌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제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누리고 안식일에 잔치하고 안식일에 쉬어라. 파티하라는 얘기죠. 이 네 가지의 명령 결국 그 뒤에 것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막 가슴이 부풀어서 그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순간에 그는 결국 어마어마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백성들은 그 네 개를 다 범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신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네 발 달린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저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 앞에서 거짓된 페스티벌을 선포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술 취하고 방종하고 있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때 모세는 그 돌비를 어떻게 했어요? 던져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돌비가 새겨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사람이 새겨놓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돌비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만 사실은 오리지널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돌비 자체가 아무리 위대한 다큐멘터라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거든요. 그럼 뭐냐? 돌비에 새겨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화된 모든 규례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자로서 이 모든 율법을 완료하셨습니다. 완성. 이것을 인격적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접붙여집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 그 성품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와 죄사함의 은혜고도 우리에게 있지만 성화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복된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특징입니다. 돌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비에 새겨진 성령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이 영원한 규례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하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베네핏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언약궤는 부족하지만 그러므로 역사가가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게 하는데 바로 그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불안한 요소를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또 하나 불안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솔로몬의 말 속에는 모순이 있어요. 자, 8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솔로몬이 이제 흥분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구름, 이 영광의 구름이 임재한 걸 보고 솔로몬이 너무너무 막 이 고조돼가지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했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할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제정신이 다시 찾아오죠.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도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 역시 피조물이거든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이 구석진 한 장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아무리 그에게 많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 인간이 불과 7년 건축하여 드린 이 건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로 사용될 수 있겠는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계속 이어지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그러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디서 들어주십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0절에도 읽었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계속 이어지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처소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늘. 자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성전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너희를 그곳으로 와서 나를 만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뵈러 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어디가 됐죠?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자, 29절입니다.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곳. 이 성전. 지금 제가 지은 이 성전이 바로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럼 뭐가 필요하죠? 주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보시고 예? 주의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주께서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혹시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9장으로 가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래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여 사용할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라고 이 성전을 택하여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간구한 것처럼. 그런데 조건이 하나 나오죠. 조건이. 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당거리와 가십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만일 이 컨디션 이게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대로 돼서 열왕기하가 끝나는 그 부분에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불타버리고요. 하나님이 치워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성전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셔져 버렸던 것이죠. 아, 참 너무너무 이 모든 스토리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하심의 표징으로 성소를 선택하셨고 거기에 결국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셨는데 결국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성전의 의미는 결국은 파괴되고 말았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애틋한 현장이에요. 애틋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8장 어디로 가냐면요. 48절을 한번 보세요. 48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48절에 깨달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죠. 그것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달라.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생각나잖아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는데 그러나 이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애틋한 다니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건물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은 더 위대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은 누구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이름을 두셨습니다. 뭐라고 이름하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진정한 성전의 모든 베네핏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당시에 이제 헤롯의 성전이죠. 아직 부셔지기 전에, 그것마저도 이제 부셔질 텐데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초기 우리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서 있는 한 거지를 봅니다. 그 거지는 날 때부터 이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자였어요.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도하면서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그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뭘 줬어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두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성전 앞에 섰지만 건물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예고한 곳일 뿐이고, 그것은 편의를 위해 모인 것 뿐이고, 그러나 실제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전 앞에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한두 마디만 더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좀 잘 살면 되지, 내가 좀 노력하면 되지. 여러분, 노력하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나를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영광의 구름이 그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역사가가 지적한 것입니다. 분명히 부족했다, 분명히 온전치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임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여 성령의 전을 삼으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게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요, 저도 맨날 그 고민을, 하나님 나 진짜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아닌데. 제가 그냥 일부러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비통한 순간들이 많아요,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고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실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을 드러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의 영광을 선포할 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한순간 감동받았을 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호흡이 다하는 순간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야 될 진정한 고백인 것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함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나의 눈길을, 나의 마음을 항상 두겠다. 지금도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 작은 돌 하나, 작은 벽돌 하나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을 받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과 그의 눈길과 그의 마음을 두셨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느끼시나요? 느끼시나요? 우리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 나도 흐트러버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완벽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책임져 주실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패한 자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우리의 근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새 힘 얻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